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이 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 자라고 자라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잘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시고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서부터 거짓 선생들의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려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도 어리석은 자 같이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즉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하는 내용인데 12장에 이제 와서도 계속해서 그 어리석은 자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12장에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을 계속하겠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유익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이 무익한 자랑의 내용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요즘 교인들에게도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저희가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성경은 무익한 것이라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거기 8절 9절에 저희한테 쏙쏙 들어오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행위, 그리고 자랑.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 군데만 더 읽고 얘기를 계속하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답이 듣고 믿음이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서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즉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입니다. 행위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은혜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행위에서 나온 거면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것인데 즉 은혜면 자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하는 자는 왜 자랑을 하느냐? 아직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랑하는 자는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자랑을 합니다. 왜 은혜라는 것은 지금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데 즉 내가 지금 내 한 대로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지옥으로 당장 내버려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시는 복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떠한 복이든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한 행위로 판단하면 지금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그럽게 봐주셔야 됩니다. 참 은혜를 모르니 저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 왜 은혜면 자랑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이면 은혜라고 안 합니다. 행위로 상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자랑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 같이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대로 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도 바울은 그것도 잘못이다. 즉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이해한 자는 자랑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겸손하게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죠. 그런데 안 하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은혜는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기만 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있는 걸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12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 이 내용. 이게 주의 환상과 계시. 지금 이 환상과 계시만 갖고도 오늘 설교 못 끝내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냥 넘어갈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던 이 당시에는 아직도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의 완성으로 계시는 끝난 것이죠.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왜?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항상 적어도 개혁신앙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이 성경이 완성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난 것이다. 이 정도는 그래도 고백을 해야 개혁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혁신앙, 오직 성경. 왜?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주의 환상과 계시. 지금은 이런 자랑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한다고 해도. 왜? 계시가 더 이상 안 오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가 주어지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구약같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눈에 보이게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면 그럼 하나님 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에 그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구원 역사의 흐름을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가 더 지금보다 나은 시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헛된 소리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왜 돌아갑니까? 더 완전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자꾸 덜 완전한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 시대가 지금보다 더 완전한 시대인 것 같이 착각들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천국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완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주어진 지금이 더 완전한 시대인데 하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부터 이해를 하셔야죠. 요즘에 와서 뭐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나니 이런 사람은요 더 이상 얘기도 하지 말고 돌아서서 가세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좀 덜 완전한 시대의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시가 주어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계시가 주어지고 있을 그 당시에도 이런 경험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왜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소리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익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을 벌써 우리 11장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무익하지만. 즉 이렇게 계시가 주어지고 있을 당시에도 그런 자랑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죄인들은 자기 자랑에 써먹고 있습니다. 즉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그런 계시 그런 환상 가지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하죠?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문맥이 전개되어 왔죠. 왜? 거짓 선생들이 이러하느냐? 나도 그렇다. 거짓 선생들이 저렇다 하느냐? 난 더 그렇다. 지금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즉,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도 이런 환상과 괴시, 괴시가 주어지고 있는 때지만 그걸 자기 자랑으로 말하며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희한한 거는 죄인들은 꼭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데 써먹습니다. 우리는 뭐 이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왜 주셨다고 나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못 지키는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하는 데 써먹습니다. 나는 지키고 있다. 성경은 얼마나 못 지키는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걸 자기 자랑하는 데 써먹습니다. 교회에도 많습니다. 뭐 내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그거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닫질 못합니다. 자기는 지키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뭐 큰 집도 주셨고 큰 차도 줬고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환상과 계시 무슨 경험을 얘기하는가? 근데 희한하게도 제3자 같이, 즉 자기가 아닌 사람 같이 얘기를 하는데 2절, 3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즉 다른 사람의 체험을 말하는 것 같이 하시지만 사도 바울의 직접 체험을 말하고 계십니다. 문맥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자랑하는 내용인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이러한데 나도 이렇다 하면서 자랑을 하다 내려오다가 거짓 선생이 그러는데 나는 이 다른 사람을 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뭐예요 갑자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좀 이런 자랑하기가 좀 낯이 붉어지는 그런 건 그래서 지금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우리가 보통 셋째 하늘이라 그러면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천국이라 이렇게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구약에서 나오는 천국 모형들이 다 3층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천국 모형이었죠? 근데 3층이죠. 성막을 호리산토, 그죠? 수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당을 지나서 성소에 가서 지성소인데 이거를 수직으로 올려놓으면 이것도 3층입니다. 즉 지성소가 3층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천국 모형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는 셋째 하늘을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낙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옆에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천국을 간 것이죠. 그런데 영만 갔는지 아니면 영과 몸이 다 갔는지 사도 바울은 모르겠다 하십니다. 즉 자기 영만 천국으로 간 건지 아니면 몸하고 같이 간 건지 모르겠다 하시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말이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즉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내용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 말이 우리가 갔다 와서 얘기할 수 있는 허락이 안 돼 있는 말이라. 근데 여기서 잠시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신약에서만 보면 천국 갔다 온 자가 두 명 나옵니다. 여기 바울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딱 두 명인데 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의 두 명의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상징적으로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천국 갔다 왔다는 자들과 다릅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만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인데 제가 자라날 때도 뭐 내가 본 천국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책을 써갖고는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자기 집은 10층인데 뭐 누구네 집은 5층밖에 안 되더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를 또 수천 명이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 안 납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제가 이게 좀 덕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화가 납니다. 저는 또 화가 안 나나 봐요. 그 천국을 디스크라이브를 하는데 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설명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도 만들 수 있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본 내용을 잘 해서 뭐 금으로 어쩌고 해도 내가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서도 질 수 있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천국은 세상 거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봤는지 보기는 보았는 것 같은데 헛것을 보고 그냥 성경을 읽고 아 헛것을 봤구나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자기 값어치가 올라가질 않으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천국에 관해 한마디도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왜 이럽니까?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자랑을 해도 어리석은 자 같은 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은 안 하시는데 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정말 자기가 자랑을 해도 지금 세상 같은 그런 어리석은 거짓말자기가 아니다. 왜? 나는 진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참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만두겠다.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까 봐. 근데 맞습니다. 세상에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앞에 놓여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즉 천국 그 현실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사 지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앞으로 엄청난 고난, 즉 십자가 같은 고난이 바울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도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내하시듯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을 그 바울에게 14년 전에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이겨내라. 왜? 그것밖에는 고난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천국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좋은데 그런데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 그런 천국도 보고 엄청난 환상 엄청난 계시에 그런 기적들을 다 주시고 하게끔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즉 교만할까봐 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말합니다. 반대죠. 거짓 선생들은 그런 걸로 자랑을 하는데 교만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까봐 육체에 가시를 주십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침해 영어로 보면 torment, 고통, 괴롭힘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하여는 수도 없는 견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 같은 걸 읽으면 어쩔 땐 시간 낭비를 너무 합니다. 여러 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정확해지는 게 아니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럽습니다. 뭐 베레벨 소리가 나옵니다. 뭐 사도 바울의 우울증이었다. 사도 바울의 육체병, 눈병. 눈병 생각나세요? 다메섹 그 도시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사흘 동안 장님이 돼버리죠. 그걸로 인하여 눈에 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흘 동안 장님이 있는 걸로 해서 참 눈을 잘 못 쓰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들 얘기해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가셔갖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라 이런 말로 해서 보니까 그 육체의 고난이 이게 다 눈병이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가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직접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옆에서 그걸 받아 쓰고 있는데 그 성경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뺏어서 직접 크게 거기 썼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크게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눈병이다 거의 장님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가면은 그 병이 난 사람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사단이 몇 년 동안 그를 그렇게 병나게끔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즉 사단이 주는 육체적인 병 근데 그게 무슨 병이었냐 뭐 간질병에서 시작해서 뭐 베레벨 소리가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안 해주십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고난인지 영적인 고난인지.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11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내용들을 봤는데 그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이건 영적이건 아니면 둘 다건 꼭 우리도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세 번을 기도하셨다 합니다. 세 번을 간구하셨다 합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여기서도 하나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많단 말입니다. 또 자랑하는 자들은 또 무슨 소리를 합니까? 자기가 기도만 하면 즉각 들어주신답니다. 잘났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 기도만 하면 탁탁 들어주시는 사람보다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여기 세 번을 기도하시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벌써 공부했습니다.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뜻이 뭔가.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닮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에게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사도 바울의 십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으면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없어지게 하실 수만 있으면 세 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할 때도 안 들어주셨듯이 뭐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으니까 들어주신 걸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세 번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이 주어집니다. 저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고난이 꼭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같지는 못해도 정말 우리도 모든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제발 이걸 당하지 않게 해달라. 사도 바울에게 답을 주시는데 9절 상반부 오늘 거기까지만 보고 다음번에 10절마저 끝내겠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탄은 고난을 가지고 우리로 불만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이끌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고난이 뭐냐? 아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 사탄은 고난을 가지고 우리로 불만 불평 하나님을 못 믿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악한 그 purpose, 그 목적이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줘서 우리로 겸손하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게 이루십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바울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버리셨어도 바울은 안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려버리셔도 여러분은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것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즉 나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되면 이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삯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으면 정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심판보다 천배, 억배, 만배 난 것입니까? 무슨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저희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힘을 내어 기도하는 꼭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사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많이 바라지도 않는데 근데 너무 심해할 때가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생깁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 아니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즉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 때가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끔 만드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도 세 번 기도하실 때 꼭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보다 더 확실한 계시를 통하여 이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살아야 할 여러분과 저에게도 확실하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이해했고 더 많이 믿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완전한 계시를 받은 저희들, 이 성경 전체가 끝나서 완전한 계시를 받은 저희들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계시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에 있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 천국. 그 가봐야 알지. 그리고 그 뭐 상관이냐.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지. 천국이야. 그건 뭐.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 개혁신앙, 저희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어서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뭐 개혁신앙이 어쩌고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이걸 하다 보니 참 외롭고 참 외롭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이해 못하고 같은 교회 멤버들도 서로 이해 못하고 정말 저희도 육체의 가시가 주어져서 아마 많은 그 거에 걸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텐데 그곳에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참 즐거운 우리의 천국 현실, 그것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잘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듯이 이제 세 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그 고난, 우리가 받는 핍박, 우리가 받는 외로움, 이 어려움, 이 세상에서의 한심한 모습을 이제 자랑 하는. 그러나 그런 것도 자랑은 하되 결국 또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저희는 못 갔기 때문에 조금 자기의 그 약한 면을 자랑 좀 하시다가,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한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외로움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오히려 고마운 것이 되는, 내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인식 아래서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쌍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쌍히 여겨져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불쌍하다고 느껴져서 울면 당장 울지 마세요.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이끌어 계십니다. 예, 우리 또 금방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같이 또 만나서 하나님께 크게 울부짖는 그런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자주 뵙죠. 그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로 완전 만족입니다. 이 한마디로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복 내려주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 간에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로 저희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